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에서 글로벌 해피니스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30개의 나라의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매우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조사 대상 중 48%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48%라는 수치가 낮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0개국의 평균은 71%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30개국 중에 헝가리와 함께 공동 3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리서치 기업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과 비교 문화가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기준점이 높아져서 자신의 삶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4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 학생들만 하더라도 입시라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고 예배를 마치면 바로 학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중에 43.2%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특히 40대는 37%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도에 발전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마천루가 가득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많은 교회, 많은 부, 많은 성도들을 더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당시 소아시아와 에베소의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아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3년간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3년간의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이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면 사람들에게 가져다 대면 병든 사람은 병은 낫고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곳입니다. 그가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떠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 바울과 얼싸안고 함께 울며 그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를 떠나는 배에 타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배웅해주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눴던 곳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일까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에베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조화가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7대 부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네 신전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의 싸움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배교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신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3절부터 14절까지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6절까지 거시라, 7절 받았느니라, 10절 하심이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혔고 성도들도 내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와 기뻐해야 할 이유,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원하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 말씀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선택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기업들의 경우에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이 선택되기 위해 수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된 총 광고 비용이 16조 5,2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우리 또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국회의원들의 홍보전화,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들의 노력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대학의 선택, 직장의 선택, 결혼 상대로부터의 선택 등 여러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택, 세상의 선택은 나의 조건과 나의 모습과 내가 완벽한 사람일 때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전은 모든 세계가 무질서와 흑암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과 인격과 삶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있기 전이고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기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 이유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선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을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또한 부족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자신의 큰 사명으로 여겼고 가장 큰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대적이었던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나이가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나도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되어 선택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생각과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만족과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신앙을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장 진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오랜 기간 동안 믿고 묵상해오고 접해왔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개인기와 폭발적인 스피드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축구를 배우면서 기본기만 종합학교 졸업할 때까지 7년을 배웠다고 합니다. 축구나 다른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기 훈련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슈팅도 차고 싶었고 개인기도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18살이 돼서야 슈팅 연습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본기가 완성되니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초와 진리가 탄탄히 서 있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집을 쌓아 올려야지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정되고 선택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3년 동안 바울에게 수없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의 시기에 장황하게 예정과 선택과 구원과 복음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이 복음이 교회가 처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문제와 풍파와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머리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불편할 수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살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편지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과 뜨거웠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용서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출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나의 모든 가치관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생명력이 내 삶에 넘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떨리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기쁨이 원천이자 삶의 만족이었던 시절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분했는데 신앙생활에 많은 조건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관습과 의무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신령한 복을 받아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기쁨과 만족함이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164회 등장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35회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받아 죄사함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시간, 매 분, 매 초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일반 비기독교인과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나의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제시한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타자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배제와 당짓는 시기에 크신 사랑을 가지고 포용과 허용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타자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곳에 가서 하나 되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넘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